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8장 말씀부터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이렇게 쭉 살피면서 그 장장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신다거나 기억을 해 두시면 이사야서를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8장의 주제는 징조로서 예언자의 두 번째 아들의 탄생, 즉 임마누엘의 영토에 아시리아의 그 침입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8장은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스 제위 기간에 주어진 일련의 예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은 7장의 그 동정녀 탄생, 그 처녀의 아들들, 그리고 8장은 예언자의 아들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9장은 뭐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인 정보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징조로서 예언자의 두 번째 아들의 출생을 이제 보게 되는데 1절을 봐보세요.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판서를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그랬어요. 마헬 살람 하스바스는 어느 언어인지라도 어느 언어일지라도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아들에게 이러한 이상한 이름을 주시는가? 예를 들어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 그러고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이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게 되는가? 좀 이상한 이름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임이라. 그의 두 아들은 그러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헬살랄 하스바는 약탈 혹은 탈취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백성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지요, 여러분. 소년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은 또한 왕위에 있는 아하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 신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이사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스얄 야숩과 마헬 살랄 하스바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적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정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스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에벨레기아는 여호와는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자꾸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자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림을 보여주듯이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현대적으로 보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광고하고 계시는 거죠. 광고라고 하는 것은 그 광고를 보면 저 상품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 구절에서 여 선지자는 이사야의 아내를 말합니다.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아들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죽게 되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북방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친 것은 아하스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5절로 7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하스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로와 물로 버리고 물을 버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구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공한 평화를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7절에서 우리는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시리아가 위치한 유프라데스 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유프라데스 강은 잔잔한 실로아의 강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강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로아는 시온산과 모리아산 사이에 흐르는 아주 유유히 흐르는 조용하게 흐르는 작은 시내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시온산은 은혜를 말하잖아요.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친 곳이기도 하고 다윗이 그 누굽니까? 아라논의 그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골고다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온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온산과 모리아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실로아의 작은 것, 그것은 강의 크기 뭐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도 너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으니 따라가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계속되는 8절을 한번 봐보세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입만 외리어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유대 땅에 가득 차기를 이제 허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고 진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동맹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구절을 봐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훈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토에 대항하는 동맹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13장부터 35장까지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간 더 혼나죠. 더 매를 맞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8장 10절로 12절을 볼게요.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무서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유다는 수리아와 사마리아의 동맹에 놀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아마 이집트일지라도 모르는 국가들의 동맹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들은 후에 그들에게 영토에 그러니까 땅도 빼앗기게 되고 주권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니까 너희가 그러면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잘 견뎌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왕에게는 큰 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벌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참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아스 왕은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 혹은 거치는 돌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반석이신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 떨어져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두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배척하시든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크게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를 확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문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 18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19절로 가볼게요. 혹시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우리는 오늘 유심론을 그런 유심론의 부활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비한 사상과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 귀신,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당들이 지금도 얼마나 활기를 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문화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게 진짜 문화인가요? 뭐만 하면 말이에요. 돼지대가리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부해야 된다고요. 지금 외국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LA 부근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메기 목사님이 전해주는 내용을 보면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고요. 그건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 왕은요, 이걸 모르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이쪽을 좁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8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변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마지막 절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순종의 셈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절을 좀 마치고, 8장을 마치고, 이제 9장 우리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9장에 보면 총 주제가 다윗의 집에 도래하는 아이의 예언과 그의 첫 번째 오심에 수반하는 어두운 날과 그의 재림 이전의 어두운 날들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이 장은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예언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사야 7장 12절에 나타난 자료는 이사야가 아하스 제후 기간 중에 한 예언이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42년간 선한 정치를 한 우시아 왕 때부터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의 아들로서 선한 정치를 펼친 요담이 있었고 그 다음이 아하스거든요. 이 아하스 때까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나쁜 왕이었어요. 게다가 이는 협작군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고 그 당시가 어두운 시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에 희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1절을 보실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치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 길을 영원없게 하셨느니라.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 길을 영화롭게 하셨다 했는데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람의 침입과 아시리아의 포로로 됨을 그러니까 성취됨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려면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갈릴리 그 사마리아 요쪽 그 북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의 어떤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멸치되는 지역인 또 뭐 여러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곳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에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에 의해서 의도된 두 가지 뜻,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와 납달리 지역에 또 스브론 지역에 다니시면서 거기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루셨다. 이게 두 개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2절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요. 1절이 어떻게 번역되고 이해되는 것과 관계없이 천대받는 갈릴리는 이방 종교와 종교적인 전통의 어두움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언이 바로 이 납달리, 스불론 이 지역에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구절들은 어느 시기를 언급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한번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그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에 대해서 경건한 성경학자들은 앞에 두 절은 주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3절은 주님의 재림을 언급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